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중보기도인데요. 주님이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주님의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모든 걸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지난 세월을 보면은 정말 주님이 하나 머리털 상하지 않게 해주신 거죠. 뭐 물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참 지금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본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때입니다 지금. 제가 그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철학자들, 철학자들을 쭉 망라해가지고 그들이 한 얘기를 쭉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돼가지고 지금 공립학교가 학교가 세워졌어요. 소위 그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이라고 그 공립학교를 주관하는 그 NEA라는 기관의 모토가 뭔가 하면요,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내라. 그리고 아이들을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참 무섭다고요. 알고 보면 무서운데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친여교도들은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요. 공립학교 안 보내고 칼리지 가기 전까지 사춘기 지날 때까지 집에서 홈스터디를 합니다. 우리 김기환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 신앙 유지할 길이 없어요. 다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철학으로 전락해버리고 심리학으로 전락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라는가 하면은 무슨 얘기하면은 내 인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학교에서 가르친 게 너의 인생이다, 부모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교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축복이에요.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좋은 학교 하는 애들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그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믿는 성경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해 보고, 그리고 이걸 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너의 입에 가깝다 했거든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입에 가까운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다 겪어보고 하려면 언제 해요? 못해요. 그거는 하나의 그 세상적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한테 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히 17장은 주님의 기도인데 이거 기도 하나를 보시면 주님이 그때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못해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가 생겨나면 고백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말씀과 주의 피로 계속 깨끗한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엄청나게 위대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샘플이고 지금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 만나면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해 주겠다 그러지 안 한다고요. 응?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 네, 그래놓고 안 하는 거. 그래서 나는 누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거짓말 할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 다 기도를 해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게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이 많을 겁니다. 사시면서.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주님의 말씀은 항상 보면은 우리는 그래, 십자가에 달리기 전인데 어떻게 완성했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할 것까지도 이미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 모태에서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에서는, 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먹을 걸 미리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그런 거예요.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을 훤히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각도가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바라봅니다. 그 예로서 바울 된 사울의 경우는 그가 그렇게 포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지만요. 핍박했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그는 사도였어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부를 때는 또 사역자로 쓸 때는 앞으로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일을 이미 완성하였다. 사실은 갈보리에서 돌아가셔야만 되는데 이 일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게 뭡니까? 결국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그참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시는 것을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24절 어떻게 완성하였는가? 다니엘서 9장 24절. 지금 철학과 종교의 결국 문제점이 뭔가 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죄란 그것 때문에 다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9장 24절 보겠습니다.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죄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0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주 동안 언약을 확증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아닥사상 원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서 그때부터 7주와 62주, 그러니까 69주니까 69주면 곱하기 7하게 되면은 483주인데 이것은 483년을 상징하죠. 483년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졌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인 것처럼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영광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죄만 없애버리면은 평강이 오게 돼 있고 죄만 없애버리면은 참 형통하는 축복이 오게 되죠,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을 때 69일에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70일인데 한 일회가 남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끊어졌기 때문에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대는 이스라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왕이 죽으시니까 시간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딱 멈춰버리고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유대인의 경륜으로 들어가죠. 환란 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환란이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 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그래가지고 황폐케 한다. 이런 예언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죄를 없애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게 바로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준비가 다돼 있고 이제 이 기도만 끝나면 잡혀가기 때문에 이미 완성하였다고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원래 영화로운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까 나도 영화롭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원래 주님은 영화로운 분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원래 영화로우신 분인데 잠깐 동안 그 자리를 버리고 오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사주 쓰는 구절인데 1장 3절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영광의 광채죠.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태양이 있는데 빛이 비칠 때 태양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다. 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물론 예수님도 의의 태양으로 상징이 되지만 그리고 인격으로 볼 때 형상이시다. 형상이시다. 광채의 형상이시며 또 능력이 천지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 이 세상에 종처럼 나타나서 가지고 빌립보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탈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복종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은 영화로운 분인데 잠깐 동안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나를 원래 자리로 보내달라 이런 간구의 기도죠. 어? 간구, 이거는 사실 이렇게 간구해서 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오가는 엄청난 참 이 신비로운 이 교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응?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주님의 영광을 또 한번 봅시다. 계시록 5장 11절.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어떤 그 무신론자가 말해요. 어? 빌리 선데이라고 옛날 야구 선수 출신 있죠. 그거 엄청난 전도자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더래. 어? 당신 하나님을 봤어 그러더래. 하나님도 못 보고 당신 어떻게 하나님 보느냐고.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야.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야 그러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질문하는가 하면은 꼭 그런 사람이 질문할 때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질문해야 돼. 질문을 뭐라는가 하면 당신 등뼈 봤어 그랬다고. 등뼈를 봤냐고. 등뼈를 어떻게 봐 자기가. 응? 못 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봤어.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보여. 응? 근데 그 사람이 등뼈를 봤냐고 하니까 못 봤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아, 엑스레이로 봤지 그러는 거야. 엑스레이 찍은 걸로 봤지. 엑스레이보다 더한 거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거기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 훤히 보인다.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지혜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당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질문 받을 때 우리가 망신을 당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 주님의 영광을 또 보겠습니다. 5장 11절. 또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더라. 이 주님은 아직도 계십니다. 어린 양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다시 통치가 끝나고 가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개로 보입니다. 두 분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두 분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인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주님은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어린 양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보면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도연에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절 보게 되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님께서는 꼭 아버지를 증거했어요. 사실 아버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를 증거했어요. 왜? 아버지 안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있고 한 분이에요. 한 분. 이거는 소위 뭐 형이 상학이나 형이 학이나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 했어요. 무엇인지 존재하는 것을 증거할 수 없으면 없는 거다. 별 얘기 다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보면 뭐 보라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러죠.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는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나타내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이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4장 14절.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은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 계속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 사정을 다 압니다. 우리 어려움을 다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다 압니다. 주님이. 주님이 중보기도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비일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 위에 중보한다 그랬죠. 그렇죠? 성령이 뭐야? 우리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위에 계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가지고 신음하며, 신음하며 우리가 고통받을 때 신음 소리를 낸다. 성령께서 우리가 신음 소리를 낼때 성령께서 신음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말은 못해도 사실 힘들 때는 말이 안 나옵니다. 가장 신음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붙잡아줍니다. 사실 편안할 때 말이 또박또박 잘 나오는데요. 위계체 보세요. 말이 나오나? 쭈쭈밖에 안 나요. 그냥 나좀 불쌍히 해달라고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어떨 때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게 되면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 까먹고 안 할지 몰라도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한 자도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잘 사는 거예요. 잘 지켜주는 거예요. 잘 지켜주는 거예요. 멕시칸들 보면은 참 솔직하잖아요. 멕시칸들 간증하는 거 들으면요. 우리 이거 김종인 선교사가 그러는데 간증하는 거 들으면은 별것도 아닌 간증한데, 아, 내가 문지방에 넘어졌는데 뭐안 다쳤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간증한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어린애 같은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처 안 깬다는 주의 말씀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좀 오래 믿은 사람들은 아이 그런 거 간증하면 좀 체면 있지 이런데 이거 어른이 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요만한 것부터 간증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큰 것까지도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래서 7절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사실 6절, 7절의 말씀을 쭉 연결해 보게 되면은 그때 사실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킨 것도 아니고, 그때 현재로 볼 때는 주님이 이제 붙잡히면 다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형편없는 존재도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순절 전까지는 뭐 베드로까지도 세 번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판이었는데 주님이 이거 몰랐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들을 붙잡아줄 때에 정말 이렇게 될 사도들이 장렬하게 순교할 것까지 다 내다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뭔가 하면 주님은 우리를 미쁘게 보는 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형편없는 존재라 보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보시는 겁니다. 유사시가 되면은 우리가 참 주님에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면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좀 거리끼는 게 있으면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정죄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은 엄청난 허물도 많아요. 하나님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우리 모습 보는 거 우리가 다 생각나고 기억한다면 우리 까무러쳐 가지고 교회도 못 나올 거예요. 얼굴도 못들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 마음이 너희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면 이말 속에는 정죄하지 말아라 이거야. 너 이만한 가지 정죄하는데 사실 이만한 게 있는데 네가 몰라 그렇지. 어차피 너는 죄인이니까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이런 얘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 내 마음을 내가 정죄 안 하고 그냥 아, 뭐, 아, 내가 혹시 정죄할 게 없나 이러다 보면은 자꾸 생각나죠. 사탄이가 옛날 죄 기억나게 해줘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힘을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생각나게 하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냥 그 마음을 담담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 것까지 미리 보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내가 어떤 행한 거, 행위로 된 것이 아닌데도 내가 자꾸 행한 거 가지고서 어떨 땐 담대하고 담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들어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먹을 때이 말씀으로 씻김 받고 위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들의 모습은 부끄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만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좀 부끄럽고 창피하죠. 내가 모든 말씀을 지킨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거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부족한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성결된 삶을 살고 성화되는 삶을 살려는 각오를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며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낸 걸 믿는 겁니다. 주님 믿는 게.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게 뭐죠? 주님이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거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말씀들을 영접할 때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요. 이성으로는 안 돼요. 말씀들을 영접할 때 되는 거예요. 말씀들을 영접할 때. 에? 다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그 모세가 예언했죠.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세요. 15절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여기 선지자가 고딕으로 되어 있죠?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계셨죠? 그리스도의 세 직분 중에서 이 땅에 계실 땐 선지자 직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제사장의 직분이고, 앞으로 오시면 왕이죠. 그런데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입에 두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게 돼 있고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아버지 안에 계신 품 속에 있는 독생자를 알수 있게 돼 있죠. 알수 있게 돼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는가. 그러니까는 품에 있던 독생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줄때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다 전했고 아버지를 나타내 주었다. 나타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6절에 그 아버지께서 이름을 나타내 보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타내 주는데 결국 말씀들을 영접함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만큼 참, 천 몇백 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게 서로 틀리지 않고 맞을 확률이 10에 150승의 1이래. 10에 150승분의 1이라는 거야.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확률이. 에? 어떻게 40명이 1000년 이상 동안을 따로따로 떨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전부 안 틀리고 다 꾀에듯이 맞냐 말이죠. 이렇게 될 확률이 10에 150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확률이. 1000분의 1만 돼도 엄청난데 10에 150승분의 1이면 1에다가 동그라미가 150개 들어간 거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숫자 계산도 못하죠. 뭐 확률은 제로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수학으로 볼 때는. 인간의 수학까지는 안 되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지금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들이. 진짜 기도 대상은 누구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또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알면은 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뭐 대한민국 안 그래도 그게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세상 사람이 들으면은 야 저 사람 저거 아주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민족주의자들은.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민족주의자들. 어디 가도 한국 사람만 찾죠. 한국 사람만 찾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만 해서 기도한다. 그들이 아버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과거형입니다. God so loved the world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과거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죠. 한 번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으셨는데 이걸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요. 그 사람은.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건 영원한 형벌 지옥이죠. 믿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죄 외에 어떤 죄도 주님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용서가 효과가 없거든. 믿는 자에게만 용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법 절차입니다. 그게. 이 땅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믿는 자에게 뭐 거룩함도 의도 그다음에 용서도 그다음에 뭐 대속도 죄의 전가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에 뭘 주러 왔다.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가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랍니다.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나는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 한 번 죽으신 것은 믿지 않아.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했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한 번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에 죽은 걸 안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또 한 번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이상으로 한 번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이나 들었죠.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한 덩어리죠. 아버지와 아들 또 믿는 우리들 안에 한 덩어리가 됐죠. 이게 바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덩어리.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신비로운 거. 11절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몸은 세상에 있지만 영은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느니라. 우리의 영은 하늘에 올라가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있죠. 주님의 몸은 하늘에 있지만 주님의 영은 또 우리 안에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죠 우리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처럼. 참 창세기 2장에 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항상 한 분이었죠. 한 분.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여기 지금 거룩하신 아버지 Holy Father라는 이름을 지금 교황이 쓰고 있습니다. 교황이 쓰고 있어요. 바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라틴어로 말이죠. 이저 위에 그 관 앞에 뭐라 거룩하신 아버지 썼다고요. 근데 하나 신기한 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건 둘째 치고, 신기한 건 뭔가 하면, Holy Father라고 그렇게 썼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가서, 뭐라는 사람이 없어. 봤습니까? 뭐라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 Holy Father라고 하는 건 손짓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그 양반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만나고, 목사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당신이 어디 거룩한 하나님이냐고 말이야. 당신이 어디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때가 1611년만 해도 킹제임스 성경의 제일 표지에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읽게 한 거예요. 지금 그거는 없어졌는데 얼마나 공격을 다해서 없어졌겠습니까? 지금 뭐 킹제임스 성경만 가져도 뭐 난리들 치는 판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철학자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웃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참, 니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참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는 목사더라고요. 그것도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청교도예요, 청교도. 이걸 보면서, 야, 아버지 아들은 이게 별개구나. 하긴 뭐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 밑에 얼마나 못된 아들들이 많았습니까? 특히 압살롬 같은 아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아휴, 자녀들이 좀 믿음이 없어도 낙심할 거 없어. 결국은 따져가 보면은 1대1이야 하나님하고 1대1이야. 난 그거 많이 느낍니다 요즘. 진짜 많이 느낍니다. 말이 안 들어갑니다 애들한테. 안 들어갑니다. 참 이게 슬픈 얘기죠. 그러나 우리 기도는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참 그 이 캐톨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앞서서 교황 밑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에큐메니칸 운동입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 우리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다시 봅니다. 6장 70절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어떤 시작한 어떤 목사는 이걸 보고 이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다가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래요. 성경 잘못하는 거죠. 6장 70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마귀인데 더 데블이 아니고 어 데블 데블 밑에 어 데블이 많죠. 범죄한 천사들이 뭔지 많죠. 어 데블. 그러니까 데블이 된 거예요. 다 마귀가 된 거예요. 루시퍼도 마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따르는 천사들도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그중 하나란 얘기예요. 얼마나 마귀가 많아요. 그래서 막 군대같이 다니는 마귀들 있잖아요. 돼지떼 들어갔던 마귀들. 그 때문에 여기 가론 유다는 이스카르 유다는 원래부터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마귀였는데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뽑힌 거예요. 주님이 알고 뽑았죠. 그래서 그게 성경이 시편 41편 9절 나오죠. 시편 41편 9절. 9절 보면 내가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왜 발꿈치를 들었겠습니까? 주님이 붙잡혀 갈때 어떻게 했죠? 가론에다가 발꿈치 싹 들고 뽀뽀를 했죠, 주님한테. 입을 맞췄다고요. 발꿈치 들고, 주님이 더 키가 컸던 모양이 아마. 유다가 키가 지금 모양이죠. 발꿈치를 들었다. 그게 참, 이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는 우리 한번 좀 이거 찾아보면 끝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성경 전절 통해서 멸망의 아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배교는 이미 일어났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근데 그 죄의 사람이 뭐라 했죠? 결국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결국 이스카리온 유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기 뜬 거처로 돌아갔을 뿐이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3절 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게 많죠. 다니엘서 7장 23절. 여기 보면은 네 번째 짐승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장차 일어날 열 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더라.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희생제를 드리거든요. 계속 드리는데 3년 반이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제사드리라 그러죠. 자기에게. 그러면서 희생제를 금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것도 한 짐승으로. 짐승.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짐승.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0절.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고 분 것이라. 또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또그 사람, 적그리스도죠? 그 사람이 결국 불못에 들어간다. 여기 다 이제 운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운명이. 주님을 배반하고 이제 팔아먹었던 그 유다가 결국 마귀인데 결국 이렇게 변신이 된다. 계시록 19장 11절 20절. 계시록 19장 몇 절을 보시는가 말이죠. 19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의 대적과의 전쟁을 하려고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이게 적그리스도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누가 거짓 선지자겠습니까? 지금 나타난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성경에 이제 그 종말이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멸망의 아들, 죄의 아들, 결국 가룟 유다로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이 사람은 마귀였고 이게 결국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게 되고 잡히게 되고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가고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삼일체죠. 마귀도 삼일체예요. 마귀 삼일체는 마귀,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삼일체거든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꼭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습니다. 보면 이 철학자들 뭐쓴 책을 보면요, 이 성경을 비슷하게 따가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성경을 인용한 것도 그렇게 많아요. 이 사탄이는 모방을 해가지고 비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실 날 참 우리가 준비되어서 말씀으로 씻김 받고 피로 씻김 받고 또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 몸을 벗을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 쉬지 않고 밤낮으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 하나님께 아버지 송축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먹고 깨끗함을 받아서 더 거룩해지고 세상과 분리되어 빛을 발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